수고하신 어린이부 간사님과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참석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1분 동안만 기도하고 그 다음 순서 진행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예배 시간에 특별히 시간을 할애하여 우리 어린이들이 바디묘의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기도도 드렸습니다. 주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에 만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어린이들이 자라나서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이 땅의 주인이요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 그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위기 가운데 항상 이 장면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이때 고백했던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항상 구원해 주시며 인생길을 통행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설교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독일의 경우입니다. 독일에서는 옛날부터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교원대학을 나오면 선생님으로 발령을 내지만은 프라이머리 티처는 적어도 박사학위를 가진 자를 우선적으로 보낸다고 하는 이야기가 독일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 아이들이 묻고 있는 그 질문에 어릴 때 답을 해주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하고 가장 뛰어난 사람이 아니면 답을 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의 선생이 해준 그 답은 마치 백지에 쓰는 글자와 같아서 어릴 때 들었던 그 한마디와 그 응답이 평생을 좌우하는 가치관과 인생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한 10여 분 동안 인연극으로 한 바디묘의 이야기가 사실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 설교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은 오늘 우리 김미연 집사님이 하신 그 것만 묵상을 해보아도 충분히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1년에 한 번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예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 개념, 말,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뜻을 재조명할 때에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인간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하늘의 신령한 복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만 되고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에 그 삶의 모습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 아들이 몸소 보여주신 것이 살아있는 교제입니다. 추수감사절 어디에서 복음 가운데 나타날까요?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살펴봐야 됩니다. 추수감사예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모습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요한복음 제4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는 그대로 요한복음 3장에는 유대인 히브리 바이블 구약 선생인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실려 있습니다. 그 다음 제사장에 가게 되면 무대 장소가 예루살렘에서 사라져버린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옛날 마지막 수도였던 사마리아로 옮겨져 갑니다. 그 사마리아 땅에서 수가스 그 옛날 영광을 자랑했던 아주 고대 도시 세겜은 사라지고 세겜의 북쪽 교회에 자리 잡고 있는 수가스입니다. 야곱이 옛날 세겜을 정복했던 정복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입니다.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창세기 38장, 48장입니까? 끝 구절을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히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란 말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자신의 운명을 바꾼 사나이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상적으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창세기 48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너의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항상 형 상둥이 형 에서에게 억눌려 살아왔고 힘이 약했던 야곱입니다만 그가 야곱이란 이름에서 이스라엘 대족장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족장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운명이 바뀌자 나중에는 자신이 쫓겨났던 세겜성, 당시 가나안 땅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를 하나님이 주시는 칼과 활로서 정복하여 가나안 땅에 왕과 같은 대족장으로 우뚝 선 자가 야곱입니다. 그러므로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은 사마리아 수가성 그 세겜 지역에 있는 오래된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시다가 정오 무렵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가서 음식을 구하라고 하시면서 혼자 공동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 나이가 든 한 여인이 물을 길기 위해서 남의 눈을 피해서 그 우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그 여인에게 청하자 그 여인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 같은데 어떻게 선민 유대인이 개가 되어버린 이 사마리아 혼혈민족 망해버린 이스라엘 옛날 수도 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양반인 당신이 어떻게 상놈 중에 상놈이 되어버린 나 같은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가슴 속에 엉어리가 져 있습니다. 본래 그들도 이스라엘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BC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아수르의 이스라엘 족적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들 중에 쓸만한 인재는 전부 아수르 변경으로 끌고 가고 대신 아수르 변경에 쓸모없는 자기 나라 백성들을 끌어다가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 땅에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식민 정책입니다. 땅만 나누고 주민들만 이동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혼혈 정책을 강요했습니다. 피를 섞어서 살도록 정책적으로 강요했습니다. 그 결과 선민 북쪽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혼혈 민족만이 남게 되고 종교도 하나님 신앙과 일종의 우상종의 하나로 시구가 되어서 섬기고 있는 사회가 형성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신앙을 버려버리고 개가 되어버린 백성이라고 해서 이방인보다 더 악한 죄인으로 취급한 것이 당대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일부러 방문하셔서 주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시니까 그런 응답, 한풀이적인 응답을 받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으로 조상들에게 들었는데 그 기도를 너희들이 옛날 성전이 있던 그리심산 세겜 옆에 수가성 옆에 있는 산입니다. 거기서도 예배할 것이 아니고 저 예루살렘 성전 선민들이 기도하는 예배드리는 그곳에 가서 할 것도 아니고 너희들 마음속에 신령과 진정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그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때가 온다. 그러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음식을 가지고 왔더니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음식이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처음으로 추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거기서 하십니다. 사마리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 들판을 보아라. 제자들이 눈을 들어 들판을 보았습니다. 유월절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직도 채 여름이 되지 못한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나와 함께 추수하는 기쁨에 참여하자. 제자들에게 그렇게 선포하신 것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일입니다.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에도 무화과나무에서 열매가 없다고 하여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분입니다. 무화과나무는 굉장히 원망스럽습니다. 가을이 되어야 열매를 맺을 텐데 그분이 돌아가신 것은 6월절 4월달입니다. 4월달에 나무인 무화과나무를 찾아와서 열매가 없다고 저주해버리시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철저하게도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영적인 수확을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름진 복도 중요하지만 정말 영생과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추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계절에 상관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선민이라고 하는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떠나서 저 잡종이 되어버리고 버림을 받게 된 이방 땅 사마리아 그들이 수도로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어떠한 열매가 추수가 있어야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공전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4장입니다. 눈을 바디메오처럼 떠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평생 어떠한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면 되는가를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바로 이 추수 감사절입니다. 이와 같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은 다음에 복음서 4개가 세상에 AD 60년대에 나와 있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언제 이것이 편찬이 되었을까요? 39권의 구약 책들과 27권의 신약 책들을 가지고 하나의 성경책으로 만든 것이 AD 주후 90년입니다. 얌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종교회의가 있었고 거기서 이 체계를 잡았습니다. 문제는 복음에 대한 설명이 신약의 설명인데 27권을 전부 놓고서 비교를 했습니다. 어느 것을 복음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설명이라고 하면서 신약의 제일 첫번에 놓아야 될까? 이것이 그들의 고민사항이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떤 글이 우리 주님의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글일까요? 아마 성령의 감동으로 음성이 들려왔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놓아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신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말이 계보이지 그것은 족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2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리고 오늘 읽었던 3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4절입니다.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오늘 읽었던 마지막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흔히 정신을 차리고 나도 하나님 말씀을 좀 보고서 그 뜻을 깨달아서 크리스찬답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착심을 하고 큰 결심을 하고 마태복음을 펼칩니다. 그런데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한참 있다가 보면 눈이 무거워지고 잠을 자게 됩니다. 바디메오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복음을 소개하는 제 첫머리에 놓았을까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찰해야 됩니다. 뜻을 모르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그냥 와서 조용히 눈 감고 계시는 분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한 개인 교수로 오신 분입니다. 가정교사 두시고 왜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에 복음이 담겨 있다고 하면 도대체 어디 담겨 있습니까? 물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딱 한 대목만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마태는 유대인들이 주전 586년에 신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다윗 왕조가 끝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지구상에서 마지막 제사장 나라가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근 600년 세월을 기도하면서 지내왔습니다. 다윗 대왕의 후계자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외세를 물리치고 그 옛날 다윗 제국 이스라엘 제국의 영광을 이스라엘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동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빼고 서로는 애굽 제국을 빼고 나머지 사이에 있는 모든 땅을 정복했던 대정복왕 한국으로 따지면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과 같은 자가 바로 다윗 대왕입니다. 그분의 후계자가 그러한 영웅으로 오셔서 다시 다윗 제국을 일으키시고 선민인 이스라엘의 영광을 그 패권을 온 중동 땅에 한 번 더 떨쳐주십시오. 이것이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 마태는 이 복음서에서 바로 그 다윗 왕가의 왕들이 한 열대명 있는데 그들의 후손으로서 목수 요셉이 나타나고 목수 요셉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족보와 그들의 원하고 있던 메시아임이 틀림없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틀립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며 다윗 왕가가 기다리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와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실어놓았을까?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면 틀림없지만은 그분이 건설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 제국의 부활이 아닙니다. 살과 팔로서 앉는 나라도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십 거의 100이 넘는 종족들을 정복하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이루는 나라의 모습을 여기에 숨겨두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 사이에 자세히 보시면 족보라고 하는 것은 남자 위주로 가부장 사회니까 당연히 그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한국 사람의 족보를 봐도 뭐 저희 집안에도 족보가 있으니까 저희 어머님이 제주고시니까 제주고시 천성열악부터 날지 저희 어머니 이름이 있습니다만 족보에 들어가 있지를 못합니다. 어느 집안에 누구의 딸 정도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사회는 가부장 사회였으니까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3절에서 6절 사이에 유대 왕들의 족보 가운데 4명의 이방인 출신 여자라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실어놓았습니다. 우리나라 족보에도 들어가지 아니하는 여자의 이름이 왕가의 족보에 조상으로 경제가 되어 있는 것을 버젓이 실어놨습니다. 본래 유대인 왕가의 왕조사에 없는 이야기를 실어놓은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들의 왕조사에 없는 이름을 들이대놓고 있습니다. 의도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자인 마티를 통해서 이 네 여자의 이름을 집어넣어라. 첫 번째 이름이 유다의 맏며느리였으며 나중에 시아버지와 방대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는 상둥이 아들을 낳게 되는 다말입니다. 자세한 것을 아시고 싶다면 창세기 38장에 가서 한 장을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다말이 누군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유다가 누굽니까?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으나 열두 지파의 네 번째 지파였으며 이 유다 지파가 나중에 남조 유다 왕국의 가장 중추적인 지파가 되고 그의 전체 열두 지파의 세력의 사하를 차지하게 되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 유다 지파의 조상이 다음 대를 잇게 되었는데 어디서 유다 지파가 출발하고 있는가? 만면이었던 다말과 창녀인 줄 잘못 알고 관계가 되어서 낳은 아들 베레스에게서 유다 지파의 다윗 왕가가 혈통이 이어져 내려오기를 시작합니다. 첫 단추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방인 출신, 가난 족속이었습니다. 다말은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시동생과 수원제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여 아들을 낳게 하여 그 아들로 하여금 형의 대를 이어주며 형의 기업을 기업으로 주게 되는 바로 상속제도를 의미합니다. 엘이 남편이 죽고 나자 그 시동생 오난과 합방을 치렀는데 오난이 자신의 재산이 충나는 것이 아까워서 아기를 만들어주지 아니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악하다고 정죄가 되어서 적사를 해버린 자가 야곱의 유다의 둘째 아들인 오난이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이 있었지만 좀 어렸습니다. 셀라였습니다. 의도적으로 유다는 그 아들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만면들에게 과부가 된 다말에게. 왜 그럴까요? 세 아들이 있었지만 그 소행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아버지 유다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놈도 악한 놈입니다. 쉬면 또 재산 아까워서 형수에게 아들을 만들어주지 아니하고 드디어 온 집안이 멸문이 된 탑입니다. 그래서 못 준 것입니다. 그리고 친정 딤나라고 하는 산골로 자기 유다인 소장인들이 살고 있는 친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언제나 시아버지가 나를 불러서 합방시켜주고 아들을 낳게 해주고 그리고 한 재산을 빼줘서 내게 살 길을 마련해 줄 것인가. 그것을 항상 기다리고 있었던 여자가 만면이었던 다말입니다. 그러나 부르지 않았습니다. 소문을 들어보니 이미 세월이 지났고 셀라 시동생은 장성했습니다. 그러나 소식이 없습니다. 마지막 살길을 찾아서 창녀인 것처럼 꾸며서 양털을 깎는 그 계절에 딤나로 소작지로 올라오는 시아버지와 창녀로 꾸며서 관계했던 여자가 이 다말입니다. 한마디로 눈물 나는 여자입니다. 다말을 생각하면 비록 죄인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 가문에서 창녀로운 꿈에서 관계를 하게 되면 불에 태워 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에서 유다는 그 소문을 듣고서 불에 태워 죽이라고 마름과 그리고 서작지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다말이 이 막대기와 이 홀의 주인으로부터 내가 임신하였다고 증거품을 제시했습니다. 담보물입니다. 그것을 보고 유다가 판정을 합니다. 네, 모르겠다고 해버리면 괜찮습니다. 체면 손상될 거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옳다. 내가 하룻밤 창녀인 줄 알고 관계한 것이 사실이다. 이것 때문에 임신을 했다면 하나님 하십니다. 그러나 다시는 내가 관계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목숨을 살려준 유다입니다. 이 유다의 생명 살리고 보자 하는 자기 희생, 자기 체면은 구겨지고 추락을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옳다고 하면 그대로 따랐던 유다의 집안에서 나중에 다윗 왕조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다말에게서 한 가지 사실을 더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먹고 사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여자일까?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4장인가 가게 되면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혼자 살고 있을 때 그두라를 후처로 하고서 여섯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자가 약속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회의가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죽고 얼마가 되었다고 저렇게 후처를 얻어서 정육도 왕성하시지 아들을 여섯이나 생산하고 있으니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그 남쪽에 가서 살았던 자가 바로 이삭입니다. 하루는 이 이삭을 불러올렸습니다. 내 늙은 종을 보내어서 낙타 열 마리의 예물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해서 너의 어머니가 살던 곳 하란 땅으로 보내었다. 그곳에서 너의 색식감을 데려온다는 것입니다. 밤새 저녁 무렵에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한 여자가 왔습니다. 그 여자가 북부 시리아에서 시집을 온 여자 리브가입니다. 사라의 뒤를 잇는 위대한 믿음의 집안의 며느리입니다. 리브가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밤새 늙은 종으로부터 리브가가 시집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하나님 신앙으로 그는 이러이러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아들인 이삭은 사색할 줄 알며 말씀을 묵상하는 착한 청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밤새 들었던 리브가의 가슴이 뛰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의 딸이라고 한다면 나홀의 손녀였습니다. 나도 저 아브라함처럼 남은 인생을 하나님 신앙을 따라서 선지자답게 살고 싶다. 그 집안에 시집가서 나도 믿음의 가정을 대를 이어가며 물려주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리브가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겠느냐 한마디에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시집을 가버린 여자가 리브가입니다. 그 뒤를 누가 잇고 있습니까? 바로 이 다말이 잇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쫓겨가 있는 친정에 가 있는 과부가 아기를 임신하게 되면 불에 타 죽는 것이 당시의 율법입니다. 출애굽기 내용을 보더라도 레위기를 보더라도 내용은 율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겁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비록 가난 원주민의 딸로 태어났으나 저 유다 집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신앙이 살아있습니다. 그 집의 대를 이어주며 나도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평생을 살고 싶은 여인이 이 다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여기 올려놓았습니다. 다윗 왕가의 조상입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엘리야의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바로 살몬의 아내가 되는 라합의 이름을 오질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라합은 더 큰 죄인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기생이라고 하면 남편이 여럿인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라합이 정탐꾼들을 살려주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다가온다고 하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게 되면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자신의집에왔던정탐꾼가운데유다지파의족장살몬을살려주면서부탁을합니다이여리고가망하게될때에나와나의집안을구원해달라나도이스라엘처럼살고싶다고고백한여자가라합입니다이여자를아내로맞아들여서아들을낳았는데그아들의이름이보아스입니다교회다니면서보아스의이름은잘알것입니다이보아스는어머니에게서라합에게서배운것이있습니다이방인여자라도하나님신앙을가지면위대한조상이될수있다는것을알고자하는사람이그녀의아들이었던보아스입니다그래서보아스가이방여인을아내로얻게됩니다누굽니까모압여인룻입니다모압과암몬의자손이라고하는것은이스라엘에들어와서자리를못잡도록율법이규정하고있습니다왜그럴까요아브라함의장조가였던롯은그의두딸이아버지의아들을얻어서멀리가서두종족을이루었는데그것이모압과암몬이기때문입니다페룬으로부터시작되는족속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그러나그곳출신룻이두가지사실때문에다윗왕가의조상으로등재가됩니다첫번째하나는어머니나오미가섬기고있는그하나님을나도섬기고싶다는고백을한여인입니다두번째는늙은과부인어머니나오미를끝까지죽을때까지봉양하며모시겠다고결심한여자가룻입니다이여자의신앙적인고백과인간적인이웃사랑에서부터다윗왕가는대를이어오고있습니다6절마지막9절을보겠습니다다윗왕을낳으니라이세는여덟아들이있지만막내아들인다윗왕이되었습니다그런데다윗은우리아의아내에게서솔로몬을낳고유대인들은자신들이선민이라고주장합니다그선민의정통왕가가바로다윗왕가입니다그런데다윗대왕이그다음대를솔로몬왕자에게넘기고있습니다솔로몬은20살약관의나이에이스라엘의제국의황제가되는사람입니다그런데누구의아들일까요한국의왕조사를쓰게되면다윗은바세바에게서솔로몬을낳고그렇게서적어야됩니다여자이름을꼭적어야된다면바세바라고적어줘야됩니다그런데유심히들여다보십시오우리아의아내에게서솔로몬을낳고무엇을이야기하고있습니까다윗대왕이위대하고선민의역사가왕가의족보가훌륭하다고는하지만다윗을보아라사도행전13장22절에서는주장합니다사도바울은지금까지많은왕들이있었지만은다윗왕처럼하나님의마음에합한들었던왕이없다그를통해서하나님의뜻을전부구원의역사를성취하겠다고하는것이사도바울의이야기입니다그런데이다윗왕의잘못을한마디로복음서는주장합니다우리아의아내에게서후계자를얻었다우리아가누굽니까사무엘하23장끝에가게되면이스라엘제국을만들수있도록다윗대왕을도왔던공신들의이름이나오는데특별히무장장군36명이수록이되고있습니다제일마지막에햇족속출신장군이름하나를적어놓고있습니다그가바로우리아입니다다윗을도와서제국을이루도록했던혁혁한공을세웠던우리아이장군의아내를취하여자식을낳은자가바로8인치한다윗대왕입니다무엇을이야기하고있습니까위대한다윗대왕그가하나빼고나면버릴가능없는사람그러나그도죄인임을성경은드러내고있습니다이말을전부요약하면한마디입니다보아라선민이어디있느냐의인이어디있느냐위대한역적을그뼈대를자랑하는다윗왕가가어디있느냐전부죄인이아니냐한마디가르쳐주고있습니다그러므로이방인이라고멸시하지말고너도죄인임을인정하라고이복음서는주장하고있습니다그러므로저도죄인입니다여러분들도죄인입니다누구하나포기를들수가없습니다그러므로추수와복음은선민을떠나서이방인세계로사마리아와땅끝까지흘러가도록되겠습니다이것이마태복음1장에드러나고있는족보이야기입니다그속에이방인출신4명의여자들의이름을가지고우리가어떤사람인지를설명하고있는구절입니다그들에게복음이 비춰가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그들을 구원한다는 이야기를 적고 있는 족보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방 여인 네 명을 다윗 왕가의 조상으로 세워서 저희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복음의 시대가 왔음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여 이방 세계에서 믿는 자를 만끽하여 예물을 올려드리는 풍성한 추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질 줄 믿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